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017년도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성구가 들어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리고 우주를 잘 살펴보면 부인할 수 없는, 빼뜨릴 수 없는 아주 분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식물을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식물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일단 땅의 흙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 씨를 품어줄 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흙 속에 있는 양분에 의존해야 되죠. 그리고 싹이 나면 태양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만 식물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도 필요하죠. 그런 것을 보면은 한 식물이 고고하게 자기 혼자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그것이 상호 보완적이든지 아니면 의존적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이든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별 하나를 보더라도 자기가 혼자 알아서 그 궤도를 막 개척해가면서 돌고 있는 별은 하나도 없죠. 그 주변의 별들과 만유인력이라는 그 서로 당기는 그 힘의 법칙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이루고 그리고 그 궤도는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연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서로 셀 수 없는 무수한 그런 관계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그 연구하는 그 영역을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또 인간이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도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유시장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성들을 깊이 연구하는 그 영역을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규명해내면 그것이 법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과 원리에는 관계성이 없는, 빠져있는 법칙과 원리는 없습니다. 세상과 우주의 그 피조계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현실에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 시대 또 이 영역, 이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관계성을 규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관계가 어떠할 때 건강해지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바르게 맺어야 할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면,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양상과 그리고 깊이가 요구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땅에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충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인간의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존재감이 없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충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의미가 주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존재감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꼭 독재자가 뭔가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것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하는 그런 것을 떠오르시기가 쉽겠지만, 성경 창세기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피조계를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 말은 내가 이 상대하고 있는 그 피조계가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계와 맺고 살아야 할 바로 그 관계,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관계성은 인간과 소명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배워나갈 수가 있죠. 또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격이 다른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기사인데 좋아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조 후에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 아닙니까? 토부. 그런데 히브리 말로 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아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로토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독신으로 사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교회에는 이제 사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나에겐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는 그런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와 어떤 다른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뭐 그 돌아가신 분들과 무슨 뭐 어떤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가져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긴 신앙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는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된 그런 첫 관계인데,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앞으로 내가 맺을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 좀 은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죠.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어떠하겠구나, 그런 거 조금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의 은사를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 아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대표성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닥치고 가난이 닥치고 뭐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뭐 은혜가 중요하고 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을 삼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하니까 아멘이 도무지 없으시네요.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찬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늘 자각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생각할 때 그러면 죄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대번 올바른 정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한다라든지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죠. 천사의 말도 사랑을 깨지게 하면 죄죠. 내가 지식과 어떤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건 죄죠.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꼭 윤리적으로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죄다.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너무 작게 말씀을 물어봤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거의 다인데 거의 모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소명의 길이 있는 것과 내게 주신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 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한 그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상대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만 유익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준 나는 나도 또한 엄청난 축복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보상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맺고 났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뭐 내 뼈 중에 뼈고 뭐 살 중에 살이고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우리에게는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더 만족을 가져다 줄 거야.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특세 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가지셨고 하나님은 항상 편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군림하시고 이럴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지없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런 거짓말에 우리 많이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존재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군림하면 그러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그 거짓말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주신 창세기 1장으로부터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토록 속았을 때, 속아서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하게 된 이유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그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짓말을 믿었던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그 불신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보기 싫죠. 그러니까 단절이 선언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가장 큰 이 비극의 씨앗은 단절이었습니다. 단절. 그래서 인간의 문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뭐 인류 역사가 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처음에 단절로부터 시작합니다. 3주 전에 보셨던 우리 앞선 그 본문, 네, 가룟 유다에 관한 기사에서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3년 넘게 따라다녔죠. 그런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기 스승에 대한 불신이 왜 커져갔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그 억울하고 압제받는 그런 그 민족의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처럼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한 이념에 빠지면 사랑보다 앞질러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념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욕심도 그러하고 우리 어떤 미성숙도 그러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오해하고 있는 상태도 그러하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단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절과 불신과 단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양쪽 중에 하나만 닫아버려도 단절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뭐 좋다고 달려들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단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단절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 단절의 최고의 악한 양상이 뭐냐면 배반입니다. 배반은 스승을 팔아넘겼죠. 죽기까지 내버려 두죠. 더군다나 당신 같은 사람 모욕을 당해도 돼, 수치를 당해도 돼, 이런 마음이 다 깔려있죠. 물론 유다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지만 예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삶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 주고 수치 주고 이렇게 죽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반면에 반대급부를 취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저런 사람은 죽어도 되니까 나처럼 민족주의에 애국하는 그런 당사자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반대급부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단절의 상태를 선언하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밤이었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했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제 자기 그 마음에 있었던 걸 실행한다 이 말이죠. 그 실행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은 밤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빛의 세계를 떠나서 창조 전의 상태,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이 덮어놓은 단절의 밤에 이어서 또 다른 단절의 밤을 하나 더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후에 36절 이하에 나오는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배반할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 요한은 지금 의도가 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신뢰받고 똑똑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앞서갔고 그리고 선도하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 밤 중에서도 이처럼 처절하고 잔인한 밤이 없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앞서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살 길이 없다라는, 예수님으로서는 절망과 좌절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런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다 그랬죠. 영접하지 않는 상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없는 밤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들 무엇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진실함으로 당당함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좀 행간을 읽으셔야 하고 해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 이 두 제자들이 다 배반을 하고 내가 넘겨지는구나. 아, 그렇다면은 그래, 내가 확신하던 것이 왔구나. 다시 한번 재차 검증되었구나. 그래, 이제 됐어. 나는 이 길을 가면 돼. 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갈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 이것이야. 이것이야. 이제 확실해졌어. 제자들까지도 이러는 걸 보니까 이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선언이세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죽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을 썼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또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과거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심판을 막 예고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시기가 앞선 가운데 바로 임박했어요. 그런데 사인이, 멸망에 대한 사인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면 심판이 이르렀다, 너희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적 과거형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그 문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밤과 밤 사이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당신의 소명의 길에 당당함을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의 클라이막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반전의 말씀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주셨는지를 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 이해가 되시죠? 어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배반을 당하는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주제에 무슨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제자에게 배반과 버림을 당하신 그 무기력함 속에 있어야 이제는 다 틀렸구나,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성경의 옛 계명도 위대한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을 모두 다 포함하고 성취하고 그 어떤 옛 계명을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을 새 계명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빙성이 안 가야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사랑하라. 아니, 당신이 지금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아, 이게 지금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문학적인 구성을 배반과 배반 사이에 이 위대한 새 계명의 자리를 놓게 한 것입니다. 절망과 체념 가운데서 우리가 지푸라기 붙드는 심정으로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함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지금 당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끊이지를 않고 두 종류, 세 종류 막 겹치고 얽히고 설켜서 내게 막 침범을 해가지고 자를 막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쁜 일 한 두 가지 정도 한꺼번에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 도대체 뭘 하란 말이야? 짜증나죠. 힘들죠. 아이, 그리고 안 되겠다. 포기다. 그거 아니면 놀자. 도망가자. 이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 길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세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고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받고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을 진실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화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과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생명의 힘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랑, 그것이 그 당사자를 힘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때 당신에게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생명의 힘이었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다시 깨어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내가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 성도에게는 정말 진정한 생명의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원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생각은 좋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휘리릭 날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나라도 실현하면 그 생각은 나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좀 눈을 돌려서 러시아에서 대문호를 꼽으라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 꼽죠. 정말 위대한 대문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문학 기저에는 철저한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톨스토이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늘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의 모든 작품에는 이것이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에게 사랑이 이 사랑 이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냐면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물론 이것은 정신적인 성장도 동반하고 뭐 어떤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성장을 이야기하게 품고 있겠죠. 사람에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죠.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사랑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면 죽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그냥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깔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서 이 성장에 대한 주제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장할 때 행복해지고 성장할 때 만족을 이루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죽은 삶이고 성장하지 못하면 멸망이다. 이것을 대조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가 쓴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짧은 글인데요. 카피를 해서 데스크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이 생각이 지금 휘리릭 날아갈 찰나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제가 저 데스크 위에다가 예배 끝나고 올려놓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그 작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울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한 이, 영혼이 가난한 이, 부유하고 삐뚤어진 이, 버림받은 이, 오만한 이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아마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말이겠죠.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참 짧지만 함축성에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그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밤의 절망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내게 열린 사랑의 계명이 분명하고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요. 예수님께서 죽음은 물론 두려운 것이었지만 그 죽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삼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원리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이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왜 그렇죠? 이것은 내가 아직도 사랑의 그 중심이 내 삶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뒤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분명한 생각은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전하면 분명히 세계명 듣고 실천하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해가 잘 될까 막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 전하면 분명히 세계명 들을 분들이 있다. 그리고 세계명 행할 분들이 있다. 정말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라는 말은 이 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더라도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요, 뭐 트럼프가 1억 불 내놔라 뭐 어쨌다 하더라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고 삼켜져가지고 아이고 뭐 억울하다 뭐 나쁜 놈 뭐 이러고서 해봤자 다 우리 영혼의 손해예요. 우리 영혼의 손해. 여기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이 나의 마음 깊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 그 말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밤이 덥고 또 덮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당하고 진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참으로 이 밤의 어두움이 덮을 때가 참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에 분명히 기억하고 또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요 또 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축복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